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의 대신 형벌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거하게 해 주시며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멀리 코트 디부아르 선교길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일행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께 많이 돌아오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길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순적한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세일 목사님 일행이 가나 코트디부아르 선교길에 계십니다. 아프리카고 덥고 또 어려운 일정이 될 텐데 지금은 가나 수양회를 마치고 코트디부아르로 이동을 해서 아마 금주 주말쯤에 코트디부아르 수양회가 아마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축복과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의 축복 그리고 소망의 확신의 근거 이 두 가지를 큰 제목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즉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제 그 앞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동시에 영광을 얻을 그 소망이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영광의 소망이 확실한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줄여서 구원의 축복과 소망의 근거 이렇게 확신의 근거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 앞에 로마서 1장부터 4장 전체를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받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보면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그 서문 서론격의 제일 마지막에 그 두 구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고 또 담대하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믿음으로 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씀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또 율법 아래 있고 그리고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고 죄가 있으므로 선하다는 또 내가 지옥을 왜 가냐는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 아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한 이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로마서 5장 21절까지 이제 로마서 5장 끝까지는 이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결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한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그 핵심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얻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속함을 얻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로마서 4장은 이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과 아브라함 두 사람을 예로 이제 들어서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취하는 그 음행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 큰 죄를 다윗이 범했지만 바로 그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기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4장에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 이제 하고 난 이후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5장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소망의 확신의 근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그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과거는 5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과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건 과거의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죠. 화평을 누리자.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2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믿음으로 그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또 현재는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은혜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망에 이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는 뭘까요?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얻을 뿐 아니라 영광도 같이 얻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기대와 전망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끝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피로 의롭다 하심을 확실히 얻었다면 미래에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1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진노가 계속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심판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몸의 구원도 받고 또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점점 더 주님 모습처럼 변화되어가는 생활구원, 성품구원도 실제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이제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9절에는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실제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된 동시에 단 우리 것으로 수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말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주로 죄사함 받았다는 측면보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 값이 지급됐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측면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보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은 훨씬 더 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침상체로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거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그 앞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두 가지가 다 말씀되어 있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여기 부활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 범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다 예수님 생애 속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한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한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셨다는 보증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지키셨다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용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부활됐다는 수동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보증이며 예수님의 의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접고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2장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기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죠. 그 다음에 5장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에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편에서 살리신 것으로, 이루신 것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계속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다 갚으셨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범죄는 이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지킨 그 의로운 생애, 그 예수님의 의는 그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왜죠? 설명을 하자면 의미는 다르니까 두 가지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한 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이 사람, 그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 의의를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심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로마서 5장 9절에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 사실 하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공로,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공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참으로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속죄의 사실을 믿는 사람의 그 죄를 주님이 인정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의 모형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의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행복자가 아니라 정말 행복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자죠.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면 누리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그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되었은 즉 완료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범죄자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였고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예수님이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해결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목되었은 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르쳐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동시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건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가 중요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현재는 네 가지 여기 말씀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은혜를 더욱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도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평안과 만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화평을 누리자라고 강조한 것은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 중에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다 화평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사실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졌지만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진 것하고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물을 적절히 삶 속에 사용을 해서 생활 속에 사용을 해서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누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하고 재물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누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그 재물을 활용해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겨울에 자기 집에서 얼어 죽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집에서 현금이요 수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집에서 그것도 얼어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을 쭉 규명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기회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아까우니까 끊어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날이 밤이 추운 날인데 석유 난로에 들어가는 석유가 아까워서요 끄고 주무시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 돈은 많은데 그걸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누리지는 못한 사람이잖아요. 재물이 많은 것하고 재물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좋은 농기계를 들여왔어요. 좋은 농기계를 가진 것하고 그 좋은 농기계를 잘 활용해서 농사에 필요한 수확을 얻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좋은 농기계를 가졌지만 농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한다면 누리지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샀어요. 그 자동차를 가졌다는 거 하고 그 자동차를 가졌는데 그걸 적절하게 운전을 하고 활용해서 삶의 편리함을 좀 누려야 될 텐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몰라요. 그럼 자동차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평을 주신 것이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재물과 종기와 부여를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합평케 해놓은 것은 합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걸 누리지 못해서 아주 빈약한 가난한 삶, 아주 공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함옥해 놓으신 이유는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걸 말하지 않습니까?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옵니까? 누리고 옵니까? 왜 누리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평화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따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풍요와 축복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겁니다. 성경 한두 군데를 좀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3절 말씀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니까요. 나는 안 받아서 신앙생활 못했다. 그건 핑계입니다. 이미 여기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는 4절 끝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변화되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는 여기 더욱 힘써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한다면은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빈궁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걸 그 재물이 줄 수 있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하나의 모형일 겁니다. 사울 왕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하나의 모형일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 사람의 하나의 모형일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두 모형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것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하지도 않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꽉 차서 마음의 평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마음의 어떤 시기심, 욕심, 분노 이런 것들만 가득했잖아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그 다윗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기는 일도 했고, 그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쫓겨다녔지만,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해서 급히 도망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잖아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 상황 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누워 자고 깼다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사울은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다윗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사실 화평의 관계인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능력이 많고 아버지에게 많은 것이 있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의 관계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빈궁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그 정말 도움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 그걸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재원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아들 합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서 아들답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레위기 21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21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부짐이 있는 자는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2장 보세요. 22장 5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은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자, 이 레위기 21장 22장은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럽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자, 제사장으로 태어나면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그리고 결함이 신체의 결함이 있든 없든 아론 자손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후손으로 났으면 아론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신체에 결함이 있어도 그걸 파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걸 깨뜨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뜨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론 후손 제사장이지만 여기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제단을 가까이서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하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죄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식물, 성물 자체도 먹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 있는데 화목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 동일하게 화목을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쉽게 말하면 식물 먹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수요일 와서 주일 와서 구역 모임, 조모임 가서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식탁에 참여하는 거니까 식물이 먹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깨끗이 못한 사람은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죄를 보면서 그 봉사의 위치가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으면 일정 기간 그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어떤 거룩한 모임, 식탁에 식물을 먹는 곳에 참여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징계하러, 근신으로. 그래서 한복이 됐지만 한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됐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히는 뭡니까? 넘치도록 주셔서 그 누리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이, 합평이 이루어진 성도도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무한한 재원을 삶 속에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몇 퍼센트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0%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10%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 30%, 어떤 사람은 한 50%. 우리가 많이 누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관계에 있으므로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정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쌓아두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아주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입니다. 삶. 자, 로마서 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했으니까 현재 믿음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이 되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은혜 위에 서 있는 것도 믿음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됐냐 그 말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뿐 아니라 현재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자기 의 위에, 자기 공로 위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현재 믿음으로 은혜 위에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와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은혜, 풍성한 은혜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의 법칙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뒤에 한 장 넘겨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이제 은혜 아래, 즉 은혜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고 은혜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고.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을 좀 생각해 보면 이방인은 성전 출입 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 여인들은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안뜰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레위 지파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일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은혜 안에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서 있고 은혜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믿음은 들어가는데 단순히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실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서 있고 그 은혜의 법칙 아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는 참 축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이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바라고 그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이 생활을 이제 하면서요, 내가 지옥에서 건진 받았다. 그 지옥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영원히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자꾸 일깨우면요, 그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은혜 위에 서 있고 주님의 많은 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항상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실 때문에 즐겁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즐겁고 영원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우울하고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침륜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셨거든요. 여기도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 특징이 뭐냐.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건 아파트 사가지고 많이 남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에는 여기 뭐냐?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은 화평을 얘기하잖아요. 화평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광. 그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하고 영광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후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화평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을 얘기해 놓고 3절 4절에 넘어가서 고난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사실은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화평,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은 미래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다시 재론하기를 고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고난 후에 영광을 얻었다면 성도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과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고 다윗은 영광의 대표잖아요.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큰 주제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영광을 주시기 원한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주제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앞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신 영광,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성도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고난이 낳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즉 고난이 오면 고난은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인내할 것도 없죠. 환난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연단이 뭡니까? 연단받는 인격이잖아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보지 않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인격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인격이 갖춰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제 연단 속에서 소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그 다음에 인내, 연단 이런 걸 통과하면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이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구나. 그래서 환난 속에서 주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해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마음에 더욱 크게 자리 잡게 되고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니까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데다가 고난이 주어질 때는 그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이 가진 사람에게 시련이 올 때 그 금보다 더 귀한 아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 있을 때요,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영이 함께한다 그러면 되지 고난 중에 왜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죠.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고난이 이제 온다 그러면 영광의 영이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 주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요셉도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인격이 갖춰지니까 총리라는 영광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다윗도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라는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건 다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나의 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도서관에 여러 책이 있지만은 고난은 내 도서관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독생자는 있었으나 연단을 겪지 않은 아들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독생자는 있지만 연단을 겪지 않는 아들은 없다. 맞습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들을 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인격을 갖추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실제로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여기 4절에 소망 얘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영광을 받을 그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그 말이죠.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케 해주심으로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인 곳이 사실 십자가인 겁니다. 그 내용이 5장 8절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이루신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곳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경지에 도달했고,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고, 우리가 무슨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다는 건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집회 때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죽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고 아카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하면은 기쁘죠. 그런데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해도 사랑하지만 공부 못해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건강 안 해도 사랑합니다. 심부름 잘하면 좋죠. 근데 심부름 안 해도 사랑합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도 우리가 뭔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실히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따라해 보시죠. 기약대로. 기약이 뭡니까? 약속된 기한에 딱 미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영혼 속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영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에 기한이 딱 돼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약속된 기한이 되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도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가 이루어진 걸 보면 나머지 것도 다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을 성령께서 이 시대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부음받았다는 것은 그걸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역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게 역사해 준 동시에 루디아의 영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셨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도록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여기 부었다는 말이 부었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엔 깨닫게 하시고 시간 지나가면 성령께서 점점 더 풍성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풍성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을 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입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로마서의 전체 말씀 속에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노 안 받습니다. 그 진노는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같이 읽습니다.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9절에는 심판 안 받는다. 10절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삶 속에 성품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생활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사망을 정복하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을 걸 확실히 믿고 또 주님이 이루어질 여러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 나만 누리면 될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18절에는 화목하게 하시고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사도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화목해야 될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정말 화목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으니까 중계수양회가 바로 눈앞이잖아요. 우리는 혹시 못 가면은 기도해 주고 가시는 분들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동시에 화평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확신을 갖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직책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중개수양을 앞두고 주께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